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를 기다리고 살아간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자는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자리를 비우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리를 비우긴 하셨지만은 다시 온다 그런 약속을 주시고 자리를 비우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자리를 비우셨을까요? 왜 하늘로 가셨을까? 어차피 다시 오실 것인데 뭐 세상에 계속 계시면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것하고 또 자리를 비우셨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자리를 비우시면은 어쨌든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예수님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또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계신다 또 자리를 비웠다 이러한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워도 계신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실에 선생님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있을 때는 애들이 조용하죠. 근데 조용한 것이 아이들의 본래 속성은 또 아닙니다. 애들은 뛰어놀게 되어 있거든요. 틈만 나면은. 그런데 선생님께서 자기들 앞에 계시니까 자기의 속성을 감추고 공부를 하는 척, 조용히 하는 척 그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야, 이 학생들은 참 조용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애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조용히 열심히 공부하느냐는 것은 그 선생님이 교실을 비워봐야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실을 비우면은 이제 당장 떠들고 장난치는 그런 아이하고 여전히 공부한 아이하고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우시고 하늘로 가신 것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과 또 백성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는 그런 작업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 기다린다. 그런 얘기는요. 지금 선생님 나가고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떠들고 놀자. 그러다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후닥닥 자리에 앉고 책 배우고 공부하는 척.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신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실을 비운 선생님은 언제든 오실 수가 있다. 갑자기 올 수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하고 비록 지금은 교실을 비웠지만은 그래도 지금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의 그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곳입니다. 분명하죠. 예수님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주인도 없고 간섭하는 그런 존재도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살면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방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밤에 속한 자들의 사고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은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계신다, 이게 돼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오시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없다. 이리 생각해버리면은 결국은 이방인과 똑같이 지금은 날 다시 이 주인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나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없다, 자리 비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밤에 치여 산다, 밤에 치여서 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아주 당혹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계신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 언제 오셔도 그냥 계신 거예요. 그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로 주를 믿는, 기다림을 오심을 믿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선생님이 뭐 교실을 비웠을 때에 진짜로 공부학생이 누구냐 이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비우셨을 때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냐 이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간 삶으로도 그렇게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그런 삶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가 성경이 말한 그런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가령 이 본문에 오면 사도가 말한 게 있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14절 보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15절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빛의 아들들,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에게 있어야 될 삶이다. 그냥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린 신자로서 이런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사도가 말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추호도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어떤 솔직한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실 우리는 솔직히 사도가 얘기한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나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사도가 말한 이러한 삶의 그 내용들이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다스린 자를 귀히 여기고 뭐 화목하고 뭐 게으른 자를 건기하고 뭐 또 뭐 마음 약한 을 격려하고 이런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런 말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내가 머리에 기억해가지고 끄집어내며 실천해가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찬반의 말씀이죠. 제가 장담하건데요,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기억을 하고 화목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 이런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머리 담았다 할지라도 문 열고 나가면요, 나가기 전이에요. 설교 딱 끝나면은 삭제싹 돌아갑니다. 차고차고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 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 내가 기억해가지고 필요할 때 끄집어 실천해 간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대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물어봐서 이렇게 사세요. 알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의 말한 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그 열망이, 그 어떤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리 어떤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다시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아예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살아가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분명히 여러분께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이 따로 지금 장만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계산되어 있죠.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딱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일 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런 삶으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득이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말하는 그 삶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께 그 삶이 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행복이 되는 그런 삶입니까? 과연 사도가 말한 사실 때에 여러분께 행복이 막 생기고 막 득이 생기는 그런 삶을 지금 사도가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사도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에 여러분께 득으로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에 대해서 시큰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애시당초부터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요, 나한테 연관이 되는 문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에서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귀찮게 된 그런 일에는 관심을 안 둡니다. 슬슬 피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사도가 말한 삶은요,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귀찮은 그런 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서 열망이 없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하시죠? 그것도 뭐 주인이 갔다가 온다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에 돈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넣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걸 그대로 꺼내 돌려줍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생각으로 그 받은 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인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게 받은 것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남긴다고 해도 그 소유주는 종이 아니라 주인 것입니다. 종 자체가 주인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그 두 종은요, 결국은 그 일에서 벌어들인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그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것도 주인이 없는데 열심을 낸다는 그 말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내게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자기의 삶의 전부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거예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자기 것이 되지도 않을 일에는 열심을 내려고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주인 오면은 그대로 돌려주면 어쨌든 손해 안 봤으니까 되지 않겠는가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같은 방식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힘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바보 같은 일 아니냐는 거예요. 하지만 장사에서 남긴 두 종은 주인 안에서 주인을 바라봅니다. 내게 득이 된가 안 되는가 이거 아니에요. 종으로서 할 일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본 자로 살아가는 신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삶이 내게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따지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것 뿐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 얘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분명히 신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면은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기하자면 종은요. 자기 이득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내 이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종이 아니에요. 말씀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종이죠.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게 종다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같은 그런 그 사고방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이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마다 그 가정사역이라는 것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그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그 사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정사역. 이렇게 하면은 가정 행복해집니다.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처럼 내 가정의 행복을 꿈꾸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가정사역은 나를 이롭게 한다. 거기에 마음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은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의 가정 행복해지는 것을 마치 주의 뜻인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주의 뜻이라면은 내가 온 것이 사람이 아버지와 뭐 그 딸이 어미와 뭐 시험에 불하기에 있어다. 아니, 그런 말을 예수님께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기분 나쁘게. 가정이 한몫 깨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 가정이 불안한 것이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쪽이 자꾸 마음을 둬요. 그게 뭐냐 항상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뭔가 자꾸 여기 집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가 말한 대로 살고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사도가 말한 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께 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불화가 생길 겁니다. 이대로 산다면 가정이 좀 신경을 안 써야 되니까 마누라 바가지 긁겠죠. 오히려 귀찮아지고 말이죠. 힘들어질 수가 있고 또 때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칭송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대로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고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 이게 그런 거네. 난 이렇게 안 산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 이걸 끝내야 돼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끝냅시다, 그냥. 그래도, 아, 이게 그런 겁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좀 그렇게 살고자 마음이 조금 생기네요. 이런 분이 있을까 싶어서 계속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이 있을까 싶어서. 자, 그러면 사도가 말한 것이 어떤 삶인가 보십시다. 12절,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그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며 권하는 그런 이러한 사람, 이런 증언 같은 목사,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아십니까? 신윤식을 아는 것이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여러분 아시냐, 그 말, 목사를 아시냐. 여러분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다스려 권면하는 그 목사, 그 사람을 아십니까? 무슨 영화 제목 같네. 목사를요, 단지 교회를 다닐만한 사람으로 알면 안 돼요. 그렇게 된 목사는 여러분께 단지 목회자입니다. 그냥 단임 목사, 목회자일 뿐이에요. 제가 저에도 얘기했지만 목사와 신자는 말씀이 개입된 관계됩니다. 딴 거 개입하지 말고 오직 순수하게 말씀이 개입된 그런 관계로만 남아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께 목사가 왜 필요한가 이유가 분명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도움을 목사에게 받는다.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만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말씀이 개입되어 있는 목사와 신의 관계로 이렇게 남아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으로 살고 싶으니까 나의 오직 예수님이 참된 말씀으로 권면해달라, 그 마음이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오직 참된 복음만을 들고 다가오는 목사는 여러분께 자연히 귀한 존재로 남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복음, 사람이 아닌, 정말 목사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구나, 그것도 목사가 알아야 되죠. 정말 신자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또 신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걸 알 때에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만 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관계를 참 꿈꾸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한 사랑 안에서는 신자끼리도 얼마든지 화목일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만 개입되는 그런 신자 관계라면 얼마든지 화목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 관계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개인적 이득에 개입된 관계죠. 그래서 득이 있으면 가까워지고 득이 안 되면 멀리 되는 것이 인간 관계됩니다. 말씀이 빠져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중심된 그런 관계로만 자꾸 나가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신자라고 해도요, 서로 자기가 중심이 된 그런 관계에서 자꾸 자기를 봐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섭섭하게 하면은 그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섭한 마음이 내가 또 보복하려고 하게 되고, 자꾸 그런 그 모습들이 튕겨나오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불화하게, 불화가 있고, 또 목사도 신자도 서로에게 다른 것을 자꾸 기대하게 되고, 기대한 대로 안 주니까 자꾸 또 미워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그 가운데에서 서로 귀히 여기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사라지죠. 대신 원망, 불평, 이것만 남게 되죠.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목사가 뭐 별말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뭐 이단적 얘기를 해도 아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 버리죠. 대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다면 항상 목사에게 바른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목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때 감사함이 있고 귀히 여기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런 가운데 화목은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어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개입됐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인간 관계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말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목사를 귀히 여겨달라, 이게 초점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그런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14절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사실 그 교회 안에서 게으른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신경이 쓰이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목사기도 그래요. 참 신경 쓰이고 귀찮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도 그들을 권면하고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교회라 한 몸의 관계적인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처럼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쉽게 흔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귀찮다. 참 귀찮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은 나 또한 예수님께는 아주 귀찮은 존재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얘기죠. 제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복음을 사는 일에 부지런한 적이 있습니까? 부지런하십니까? 내 생활이 부지런하죠. 근데 신자로 사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약합니다. 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항상 권면하시고 권계하고 계시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게 주님께 붙들려 끌려가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실상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도우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자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뭐 약한 자 있습니까? 도우세요. 단지 그래버리면요, 누가 약한 자일까? 뭐 살피고 약간 돕고 뭐 그걸로 끝나겠죠. 돕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나는 약한 자가 아닌 상태에서 너 약하지 도와줄 때 이건 차별입니다. 난 너무 낫다는 가운데에서 차별이에요. 근데 정말 약한 자가 있을 때에 정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주 앞에서 우리가 바로 약한 자입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세상에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그런 사람 보일 때마다 아 저게 나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던가 그 주님이 대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주께 받은 그것을 내가 그대로 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를 바라보는 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주를 기다리신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주와 주님께 어떤 대접 받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정말 날마다 나를 권면해 주시고 권면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또 꼭 붙들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이 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나마 가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좀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이면 그게 바로 나죠. 남이 아니고 바로 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자가 자신을 보고 아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정말로 오래 참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는 것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 참 오래 참으신다. 그걸 알 때 가능해요. 아, 저 사람 뭐 좀 내가 말했더니 안 들어 안 돼.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린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까? 우린 됩니까?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붙들고 끌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걸 안다면은 나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넌 안 돼. 얘기 아니죠. 오래 참는 것은 나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를 안다. 그 증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는 식으로 한 번에 듣는 안 되네. 너 안 돼. 너 안 돼. 너 교회 나오지 마. 뭐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은 우린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권면하시면서 의의 길로 붙들어 가세요. 저는 참 고생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가운데에서 오래 참고 권면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지는 거예요. 또 15절 보면은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리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역시도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건 주의 속성이, 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남는 거죠. 우린 예수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게 행한 건 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선을 행했다고 자부할 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악밖에 없어요. 악으로만 예수를 대했습니다. 항상 내 똥꼬집까지 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과 자격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악으로 갚지를 않으신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 대해 악을 갚으신 겁니다. 우리는 악을 대하는데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에게 다가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나올 것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는 것 그게 맞다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선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내용들을요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나라 그겁니다. 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악으로 갚지 않은 그 궁유가 잘 받았지? 그걸 내 나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은혜 받았지? 그걸 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권면하고 권계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사랑 받았지? 그걸 내 나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께 맡은 게, 받아서 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거. 그건 앞서 말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권면하시고 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받고 맡았죠. 오래 참으신도 여러분 받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시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맡았어요, 여러분은요. 청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받고 천국 가라 그걸 땡이다 이게 아니에요. 받았지 내 말한 얘기입니다. 받은 자로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인 떠날 때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그 받은 것을 열심히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되죠. 왜 나를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왜 사랑 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아셔야 되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께 받은 그것을 내어놓고 그걸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를 기다린 자의 삶이에요. 받은 걸 내놓는 것. 그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돈 받았습니까? 돈으로 청지기 삶을 사시려 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외적인 걸 얘기한다면 그 청지기 삶은 달라져 버립니다. 왜? 돈을 많이 받은 사람 있고 안 받은 사람 있고 달라져 버리죠. 이처럼 예수께 받은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세상은 다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런 길로만 흘러가지만은 신자는요 나에게 득이 되는 그걸 내 인생길을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선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자는 주를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다. 그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것, 정말 주님의 사랑 아시고 은혜를 아신다면 그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내어놓고 그걸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삶, 그 길을 힘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신 궁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한 형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그걸로 서로에게 또한 은혜가 되어지면서 화목을 이루고 또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낸 증거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권면하시고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